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매일 도로에서 엄청 흔히 보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거대한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그런데 이 공장 한쪽에서는 주력 제품을 만들면 만들수록 막 수천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공장 반대편에서는 구형 자동차 수리용 부품을 팔아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쓸어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네요.
네. 거기다 더 황당한 건 이 공장의 가장 깊숙한 연구실에서는 공정제비를 도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을 조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완전히 다른 세계 회사를 그냥 억지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뭔가 되게 모순적이고 위태로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놀랍게도 방금 묘사하신 그 모습이 2026년 중반 현재 글로벌 6위권 거대 부품사인 현대모비스의 정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심층탐구 시간에서 그 현상의 이면을 완전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최신 자료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2020년 현대모비스 샷시 안전 비유 그리고 그 안에 경영 지원 직무를 분석한 심층 자료입니다.
사실 이 거대한 부품사가 전기차 캐즘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대체 어떻게 넘고 있는지 또 로보틱스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첨단 기술 뒤에서 사람을 굴리는 보이지 않는 손, 그 HRMP의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독해 볼 텐데요. 일단 현실적인 재무제표부터 좀 열어보죠.
좋습니다. 숫자가 가장 정확하니까요.
아, 굉장히 기형적인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 1분기 성적표가 사실 이 회사가 직면한 그 딜레마를 완벽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어떤 딜레마인가요?
현대모비스 수익 구조가 크게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신차에 들어가는 모듈이랑 핵심 부품 제조 사업이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이미 팔린 자동차들의 보수용 부품, 그러니까 AS 부품 공급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기둥의 명암이 이번 1분기에 완전히 엇갈려버린 거죠.
아, 미래를 책임져야 할 그 핵심 부품 부문에서 적자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무려 1213억 원의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1213억 원이요? 아니, 글로벌 6위 기업의 메인 사업이 어쩌다 그렇게 크게 흔들린 겁니까?
이게 세 가지 거대한 악재가 동시에 덮쳤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그 유명한 전기차 캐즘, 즉 수요 정체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 차가 안 팔리니까 부품 공장도 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로 슬로바키아랑 스페인에 미리 지어둔 새로운 전동화 공장에서 초기 진입 비용이 한 300억 원 정도 발생했어요.
투자 비용이 꽤 컸네요.
네. 거기다 마지막으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 확 뛰면서 원가 부담이 또 300억 원가량 추가된 거죠.
와, 수요는 줄어드는데 고정비랑 원가는 치솟는 그야말로 완벽한 삼중고에 빠진 거네요.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보았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회사가 당장 망할 것 같은 엄청난 위기인데 정작 전체 1분기 영업이익은 8026억 원으로 작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 기둥인 AS 부품 부문이 구원투수로 동장하는 겁니다.
아, AS 부품 쪽 실적이 그렇게 좋았나요?
네, 이 부문 혼자서 무려 9239억 원의 흑자를 냈거든요.
9239억 원이요? 와, 진짜 엄청나네요.
심지어 미국 관세 부과 문제로 한 590억 원 정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환율 상승 효과랑 부품 가격 현실화로 그 제조 부문 적자를 전부 메우고 전체 이익을 하드캐리한 거죠.
이거는 마치 엄청나게 혁신적인 퓨전 메뉴를 파는 대형 식당이 메인 메뉴에서는 막 적자를 보는데.
네, 비유가 딱 맞네요.
카운터 옆에서 조용히 팔던 전통 특제 병 파스타 소스가 막 전국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식당 전체를 먹여 살리는 꼴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파스타 소스가 진짜 효자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결국 신차 판매가 줄고 앞으로 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엔진 오일이나 복잡한 기계 부품이 필요 없는 전기차 시대에는 이 AS 부품이라는 캐시카우의 수명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언제까지 파스타 소스만 팔면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죠.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 내연기관용 AS 부품 수요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포인트가 바로 누적된 시장의 규모예요.
누적된 규모요?
네. 지금 전 세계 도로 위를 굴러다니는 현대차랑 기아차량이 수천만 대에 달하거든요. 자동차는 스마트폰하고 달라서 한 번 사면 10년 이상은 수리하면서 타잖아요.
아, 그렇죠. 당장 내일 다 폐차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즉, 이 AS 부품 사업은 당장 내일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든든한 시간과 현금을 벌어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AS 부품 수요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막대한 현금으로 다음 메인 메뉴를 개발할 시간을 사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 시간을 벌고 있는 게 핵심이죠.
그렇다면 그 벌어들인 현금을 대체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주목할 샷시 안전 비유의 핵심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드디어 미래 기술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요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즉 SDV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청취자 여러분도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죠. 자동차가 무슨 스마트폰처럼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성능이 좋아지고 자율주행 기능도 막 추가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만 엄청 훌륭하다고 해서 차가 스스로 굴러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퀴가 알아서 돌아가진 않겠죠?
맞아요. 소프트웨어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바퀴 방향을 틀고 브레이크를 밟아줄 물리적인 장치가 필수적이죠.
예전에는 운전대랑 바퀴가 막 쇠막대기 같은 기계축으로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유압이 쭉 발생해서 바퀴를 물리적으로 꽉 잡아주는 방식이었죠.
네네.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차를 자유롭게 제어하려면 이런 무겁고 물리적인 연결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전기 신호로 대체하는 거죠.
아, 기계 대신 전기로 연결한다?
네. 선을 통해서 전송된 전기 신호로 기계를 움직이는 기술, 이게 바로 바이와이어 기술입니다. 전자식 제동, 전자식 조향이 대표적이죠.
원리는 이해가 쏙쏙 가는데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게 좀 무섭거든요.
아,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아니, 제가 비디오 게임 할 때도 컨트롤러 버튼을 눌렀는데 통신 지연 때문에 막 0.5초 늦게 반응하면 캐릭터가 죽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렉이 걸리면 답답하죠.
근데 시속 100km로 달리는 실제 자동차에서 물리적인 연결도 끊어져 있는데 전기 신호에 오류가 나거나 지연이 생기면 이거는 그냥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극도의 위험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시장에 거대한 기술적 해자가 형성되는 겁니다.
기술적 해자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는 장벽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치명적인 오류를 막기 위해서 바이와이어 시스템에는 필수적으로 리던던시, 즉 이중화 백업 설계가 들어갑니다.
아, 백업 시스템을 이중으로 둔다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칩 하나 더 넣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원 공급 장치, 통신 네트워크, 제어기까지 전부 두 개씩 독립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와, 전부 다 두 개씩이요?
네, 그래서 메인 시스템이 고장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백업 시스템이 단 0.1초의 지연도 없이 즉각 개입해서 차를 세워야 하는 거죠.
무슨 우주선에나 들어갈 법한 완벽한 백업 시스템을 자동차 바퀴마다 구축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기술인 겁니다. 현재 이 완벽한 리던던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글로벌 거물들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죠.
거물들이라면 어떤 기업들이 있죠?
보시, 덴소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은 물론이고요. 센시파이라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양산하는 브렘보, 그리고 한국의 HR 만도 같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와, 경쟁이 장난 아니네요.
네, 기존 기계식 브레이크가 단순히 차를 멈추게 하는 물리적인 쇳덩어리였다면 이제 바이와이어는 차량의 뇌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신경망으로 진화한 거거든요.
아, 완전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부품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역시 대용량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나 세계 최초로 전복사고를 감지해서 터지는 루프 에어백 같은 독자 기술로 이 전장에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보입니다. 아까 바이와이어 기술의 핵심이 기계적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백업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작고 정교한 디지털 관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데 이걸 굳이 자동차 바퀴에만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바퀴의 각도를 제어하던 그 정밀한 기술을 사람의 팔다리 형태에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네요. 2020년 상반기에 주식시장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그 사건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군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현대모비스가 올해 1월 CES에서 무려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에 들어갈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맞습니다. 액추에이터라는 게 로봇의 뇌가 내린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구동장치거든요.
다 하는 거네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덤블링도 하고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이 액추에이터의 정밀도에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말 핵심 부품이군요.
흥미로운 건 이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재료비의 무려 60% 안팎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60%요? 와, 로봇 산업에서 가장 돈이 되는 노른자위를 딱 잡은 거네요.
그렇죠. 실제로 5월 5일에 그 아틀라스 로봇이 기계 체조하듯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아, 저도 그 영상 봤습니다. 진짜 사람 같더라고요.
네, 그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5월 중순에 현대모비스 주가가 하루 만에 18%나 폭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죠.
쇳물 녹여서 자동차 뼈대 만들던 회사가 인간형 로봇의 관절을 독점 공급한다니까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요. 근데 여기서 제 회의적인 시각을 살짝 덧붙여보자면요.
네, 말씀하시죠.
로봇 기술 대단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모비스의 매출 구조를 가만히 뜯어보면 여전히 현대차랑 기아에 의존하는 비중이 막 75%에 달한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캡티브 마켓 의존도가 높죠.
그렇죠. 내부 계열사 물량으로 연명하는 구조인데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든다고 해봤자 결국 현대차 그룹 안에서 돈이 도는 거라면 시장 평가가 그렇게 요동칠 이유가 있나요?
과거의 잣대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로봇 시장 진출은 그냥 부품 하나 더 납품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현대모비스가 2033년까지 그룹 외부 매출 비중, 즉 비계열 수주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잡았거든요.
40%면 꽤 큰데요?
실제로 최근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서 조단위 수주를 막 따내고 있고요.
아, 캡티브 마켓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 이미 글로벌 영업을 뛰고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로봇 액추에이터 진출은 완성차 업체를 향한 영업을 넘어서 아예 자동차 산업이라는 울타리 자체를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로 진입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새로운 생태계로의 진입.
네, 자동차 부품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극한의 양산 노하우랑 그 바이와이어 제어 기술을 전혀 다른 산업인 로보틱스에 이식해서 완벽한 피벗을 이뤄낸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내 핵심 역량을 전혀 다른 산업에 적용해서 시장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잖아요.
네, 시장은 현대모비스가 더 이상 현대차 하청업체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신호탄을 본 거죠.
정말 엄청난 전환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기술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이 복잡한 시스템을 굴리는 건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아직도만 쇳물을 다루고 생산 조립 라인을 돌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우주선 수준의 이중 백업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로봇 관절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 완전히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를 묶어내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거대한 전환의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 샤시 안전 비유 경영 지원 직무의 진짜 역할이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경영 지원이라고 하면 복사지 채워놓고 영수증 처리하는 그런 행정 업무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인 서무 업무로 오해하기 쉬운데 현대모비스, 특히 이런 최전선의 사업부에서 경영 지원은 HR 비즈니스 파트너, 이른바 HRBP라는 고도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잠깐만요. 본사에 큼지막한 인사팀이나 총무팀이 따로 있을 텐데 사업부 안에 있는 HRBP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겁니까?
본사 인사팀이 회사 전체의 뼈대와 굵직한 규칙을 만든다면 HRBP는 샤시 안전 비유라는 작은 회사 안에서 그 사업만의 특수한 맥락에 맞게 인사를 튜닝하는 거죠.
아, 현장에 밀착해서 움직이는 거군요.
네.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부 목표랑 생존 방식에 철저하게 동기화된 상태로 인사, 교육, 보안을 직접 조율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인력 구성이었거든요. 셰시 안전 비유 안에 1946년부터 이어진 창원 공장의 베테랑 생산직 분들이 계세요.
네, 기계와 평생을 함께 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같은 부서 안에 로봇 관절을 제어하는 20대, 30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섞여 있단 말이죠.
아주 극단적인 조합이죠.
군대식 안전수칙이 뼈에 새겨진 생산직이랑 수평적 소통을 중시하는 젊은 개발자. 이 둘은 쓰는 언어도 원하는 보상도 완전 다를 텐데 HRBP가 대체 이 충돌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정말 쉽지 않은 난제죠. 이 전혀 다른 두 집단을 억지로 하나로 섞으려고 하면 무조건 탈이 납니다.
그렇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HRBP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표를 하나 딱 제시합니다.
절대적인 기준표요? 그게 뭔가요?
바로 현대회의 제1원칙인 안전과 품질 우선이라는 가치입니다.
아, 아무리 첨단 소프트웨어가 중요해도 브레이크나 에어백은 결국 사람 목숨이랑 직결되니까요.
정확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나사 하나 잘못 조이는 거나 코딩 과정에서 0.1초 지연을 일으키는 버그를 놓치는 거나 행위는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생명 앞에서는 타협이 안 되죠.
그래서 HRBP가 설계하는 모든 교육과 조직 문화의 방향은 우리가 만드는 것은 부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다 라는 이 무거운 가치 하나로 수렴됩니다. 직무나 세대가 달라도 이 책임감 아래서 하나의 팀으로 결속시키는 거죠.
와, 그 책임감의 무게가 대단하네요. 그런데 생명만큼이나 회사의 존망에 걸린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경영지원이 정보보안까지 책임진다는데 이게 단순한 공장 경비 수준이 아니죠.
훨씬 심각하고 거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바이오와이어의 제동, 조향 제어 알고리즘이 얼마나 엄청난 기술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목숨을 담보하는 백업 기술이라고 하셨죠.
이런 시스템 설계도나 알고리즘은 단일 기업 자산을 넘어서서 국가 경쟁력 수준의 최첨단 기술입니다. 만약 외부로 유출된다, 회사는 수조 원의 손실을 떠나서 생존 자체가 끝날 수도 있어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HRBP는 단순히 직원 복지를 챙기는 걸 넘어서 회사의 가장 치명적인 심장부를 지키는 정보보안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완벽하게 해내야 합니다.
아니, 보안을 철저히 하려면 결국 통제랑 규제가 엄청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통제받는 걸 답답해할 텐데요.
그게 바로 가장 큰 딜레마죠.
창의성과 보안, 엄격함과 유연성, 이 끊임없는 충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문화적 장치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행동 규범이 있습니다. 바로 모행이라는 7가지 원칙인데요.
모행이요? 이름이 귀엽네요.
네, 내용을 보면 아주 실용적이고 수평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생각이 궁금하니 커피 한잔하자, 걱정보다 응원하고 질책보다 질문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오, 전통적인 쉐물 제조업 대기업 이미지랑은 확연히 다르네요. 특히 그 질책보다 질문하자는 건 문제가 생겼을 때 막 책임 소재 따지기보다 빈틈을 같이 찾아보자는 심리적 안전망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심리적 안전망이라는 토양 위에서 회사가 2026년에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가 자라나는 겁니다.
아, 융합형 인재요?
로보틱스랑 SDV 시대를 이끌려면 자기 전공 분야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조율해야 하는 HRBP 담당자에게는 아주 고차원적인 역량이 필요해지는 거죠.
게다가 그냥 감으로 인사발령 내는 수준이 아니겠군요?
그렇죠. 충원율이나 이직률, 교육 이수율 같은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서 전략을 짜는 데이터 기반 사고가 필수고요. 또 생산직과 연구직, 본사와 사업부 간의 첨예한 갈등을 매끄럽게 푸는 조율과 중재의 힘이 진짜 중요합니다.
게다가 아까 글로벌 수주 확대 중이라고 하셨으니 외국어 역량도 무조건 필수겠네요. 유럽이나 북미 쪽이랑 계속 소통하려면요.
네, 이걸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정말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어떤 통찰이죠?
경영 지원이 사내 문화를 만들고 직원들 멘토링을 하는 게 단순한 사내 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구성원의 몰입도와 소속감을 극대화하는 것. 그게 곧 대규모 생산 현장의 불량률을 낮추고 수조 원짜리 알고리즘을 빼돌리는 내부 보안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곧 최고의 품질 관리이자 완벽한 보안 전략이다. 와, 진짜 소름 돋는 연결입니다.
네. HR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모비스가 캐시카워인 AS 부품을 방파제 삼아서 전기차 캐짐을 어떻게 버티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파스타 소스의 힘을 봤죠.
그리고 그 현금으로 바이오와이어 기술이라는 해자를 파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절이라는 신사업으로 도약하는 과정도 살펴봤고요.
놀라운 피벗의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 HRBP의 진짜 역할까지 파헤쳐보았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글쎄요,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네요.
여러분의 조직이나 삶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현금을 창출해주는 나만의 AS 부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나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로봇 액추에이터 같은 신무기는 무엇인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에 틀에 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아,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바이와이어 기술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개념이 리던던시, 즉 시스템 고장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겹겹이 두는 이중화 설계였잖아요.
네, 생명과 직결되니까 두 번, 세 번 백업을 둔다고 했죠.
맞습니다. 회사가 자동차 바퀴나 로봇을 위해서는 그렇게 완벽한 백업 시스템을 만드는데, 과연 조직의 심장인 사람과 조직 구조에는 어떤 리던던시를 구축해두고 있을까요?
아, 인적 자원의 백업 말씀이신가요?
네, 전기차 캐즘이나 AI 혁명처럼 예측 불가능한 충격이 닥쳤을 때, 핵심 인재가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조직 문화가 붕괴되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복구할 인적 백업 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부품 고장만큼이나 무서운 게 사람의 부재인데, 우리는 기술적 백업에만 신경 쓰느라 인적 자본 백업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나요?
아무리 완벽한 부품을 만들어도 결국 그걸 진화시키는 건 사람이니까요. 완벽한 설계도만큼이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적 백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 어쩌면 그게 미래 기업의 진짜 생존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조직에 꼭 던져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